세상을 완전히 뒤집을 만한 그 거대한 혁명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보통 어떤 장면을 상상하시나요?
글쎄요. 아마 수만 명이 모인 웅장한 광장이나 아니면 막 전 세계로 송출되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무대 같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아니면 권력자들이 쫙 모여있는 번듯한 의사당 같은 걸 떠올리실 겁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님도 뭔가 역사의 변곡점에는 늘 그에 걸맞은 거대한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치고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잖아요.
네, 사실 그게 우리가 역사책을 읽으면서 흔히 갖게 되는 약간 편견 같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세팅된 대리석 무대 위에서 위대한 사상이 선포될 거라는 착각 말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시계를 쫙 돌려서 1세기 로마 제국으로 가보면요. 인류 역사를 완전히 뒤흔든 가장 강력한 움직임 중 하나가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엉뚱한 곳에서 시작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화려한 궁전은커녕 땀냄새가 막 진동하고 진마차가 굴러가는 소리로 귀가 먹먹해지는 아주 시끄러운 작업장에서 말이죠.
네. 게다가 그곳은 당대 지식인들이 가장 경멸하던 육체노동의 현장이었고 밤이 되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악취나는 비좁은 임대아파트의 거실이기도 했거든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탐구의 핵심 미션입니다. 오늘 저희는 크레이그 키너 박사님의 사도행전 18장, 즉 바울의 고린도 방문에 대한 역사적 강의 자료를 샅샅이 파헤쳐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부분을 한번 풀어보죠.
네, 좋습니다.
아테네의 철학자들 사이에서 쓴맛을 보고 마케도니아에서 극심한 핍박을 받으며 거의 쫓겨나다시피 한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고린도라는 이 뜻밖의 그리고 지극히 세속적인 장소에서 역사적인 돌파구를 찾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요. 먼저 우리가 이 자료들을 단순한 종교 텍스트로만 대하는 시선부터 좀 거둬야 합니다.
아, 종교 텍스트가 아니라 역사적 사료로 봐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키너 박사님의 연구가 보여주는 건 이 기록이 1세기 로마 제국의 밑바닥산부터 그 황제의 거시적인 정치적 결정까지 모두 아우르는 엄청나게 정교한 역사적 사료라는 점이거든요.
오, 그렇군요.
네, 바울의 동선을 쭉 따라가다 보면 그가 발을 디딘 고린도라는 도시에 기괴할 정도로 역동적인 민낯을 마주하게 됩니다.
기괴할 정도의 역동성이라. 저도 자료를 보니까 고린도는 철학과 학문의 도시였던 아테네와는 뭐랄까 문자 그대로 그냥 다른 행성 같더라고요.
네, 완전히 다른 세계죠.
마케도니아 남부 아카이아의 수도이자 바다를 양쪽에 낀 이중 항구 도시였잖아요. 근데 제가 자료를 읽다가 진짜 제 눈을 의심한 대목이 하나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그 디올코스라는 물류 시스템인데 이거 정말 사실인가요?
아, 디올코스. 그건 고대 엔지니어링의 기적이라고 부를 만한 시스템이죠.
기적이요?
네. 펠로폰네소스 반도 남쪽 바다에 암소들이 워낙 험난하고 악명 높아서 배들이 진짜 자주 난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아예 바다와 바다 사이의 육지에다가 돌로 포장된 길을 깔아버렸습니다.
육지에 길을 깔아요? 배가 지나가라고요?
네. 그리고 배에서 화물을 내리거나 심지어 배 자체를 바퀴 달린 거대한 수레에 얹어서 막 노예와 짐승의 힘으로 육지를 가로질러서 반대편 바다로 끌고 갔죠.
와, 잠깐만요. 그러니까 거대한 화물선을 육지로 끌어올려서 바퀴를 달고 땅 위로 굴렸다고요? 이거 진짜 미친 스케일이네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아시아와 이탈리아를 잇는 무역의 핵심 혈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걸 현대식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끊임없이 전 세계에 화물이 쏟아지고 분류되는 아마존의 거대한 글로벌 물류센터 같지 않나요?
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근데 거기에 돈이 넘쳐나는 신흥도시의 특성까지 더해야 진짜 완벽해지거든요.
아, 신흥도시의 특성이요?
네, 고린도는 기원전 146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다가 기원전 1세기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퇴역군인들하고 해방 노예들을 이주시켰습니다. 그렇게 재건한 식민지였어요.
아, 해방 노예들이 추축이 되었다면 막 전통적인 귀족 가문들이 지배하는 뼈대 있는 고상한 도시는 아니었겠네요.
전혀 아니죠. 철저한 능력주의 아니면 그냥 돈이 최고인 도시였습니다.
돈이 최고다.
네. 상업으로 떼돈을 번 해방 노예들이 몰려들어서 부를 축적한 이른바 졸부들의 도시였어요. 낮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 거대한 화물들이 이동하고 밤에는 온갖 유흥이 막 넘쳐났습니다.
아, 그 아프로디테 신전 이야기도 있던데요?
맞아요. 예전부터 아프로디테 신전의 영향으로 향락 산업이 발달했던 터라 항구 도시 특유의 그 거친 문화와 섞여서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죠. 오죽하면 당시에 고린도인처럼 행동하다라는 신조어가 방탕하게 살다는 뜻의 욕설처럼 쓰였을 정도니까요.
와, 그렇다면 고린도는 1세기의 아마존 물류센터에다가 막 라스베가스를 하나로 합쳐놓은 환락의 도시였군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듭니다. 청취자님들도 비슷하게 느끼실 텐데요. 도대체 왜 하필 이렇게 세속적이고 돈 냄새, 술 냄새가 진동하는 타락한 도시가 완전히 새롭고 거룩한 메시지를 전파하는 완벽한 인큐베이터가 된 걸까요? 상식적으로는 아테네 같은 학문적인 고상한 도시가 좀 맞지 않나요?
겉보기엔 모순 같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완벽한 조건입니다.
어째서죠?
기존의 보수적인 엘리트들이 꽉 잡고 있는 도시에서는 새로운 사상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거든요. 하지만 고린도는 이방인, 상인, 수군업자, 해방 노예 등 엄청나게 다양한 계층이 뒤엉켜서 생존 경쟁을 벌이는 거대한 문화적 용광로였습니다.
아, 모두가 외지인이었군요.
그렇죠. 출신 성분이나 과거의 족보보다는 당신이 지금 어떤 쓸모가 있는가 혹은 어떤 새롭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져왔는가가 훨씬 중요했던 사회인 겁니다.
아, 의외로 그 극단적인 세속성과 뿌리 없는 그 다양성이 낡은 편견 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촥 흡수할 수 있는 스펀지 역할을 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스펀지 같아도 그 거대한 도시의 빈털터리로 홀로 도착한 바울의 입장에선 당장 막 생존부터 걱정해야 하는 거친 정글이었을 텐데요. 아, 여기서 그 유명한 아굴라와 브리스킬라 부부를 만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만남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는 거대한 역사적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거대한 역사적 배경이요?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기 직전인 서기 49년경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이탈리아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전면 추방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전면 추방이요? 왜요?
로마 역사가 수에토니우스의 기록에 따르면요. 이 추방령의 직접적인 원인은 크레스투스라는 인물을 둘러싸고 벌어진 끊임없는 폭동 때문이었습니다.
잠깐만요. 크레스투스요? 발음이 되게 비슷한데, 설마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로마인들이 잘못 표기한 건가요?
네, 그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와, 진짜요?
당시 로마인들에게 기름으로움을 받은 자, 즉 메시아나 왕을 뜻하는 크리스토스라는 개념은 완전히 낯선 외국어였거든요. 그래서 발음이 비슷한 아주 흔한 노예 이름인 크레스토스로 오해해서 기록한 거죠. 이 이름이 친절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아하, 몰라서 흔한 이름으로 적어버린 거군요.
네, 그래서 로마 한복판에 유대인 공동체 내부에서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인가를 두고 엄청난 격론과 유혈폭동이 일어났고 제국의 치안을 유지해야 하는 황제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프잖아요.
당연하죠. 폭동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래서 아예 그들 전체를 로마에서 싹 쫓아내버린 겁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바로 그 추방령의 여파로 짐을 싸서 고린도로 피난을 온 상태였던 거고요.
아, 이제 연결이 되네요. 근데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청취자님들도 지금 약간 이상하다고 느끼실 텐데요.
네, 말씀하시죠.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서 예수를 두고 폭동이 일어났고 그 일로 황제가 직접 대규모 추방령까지 내렸습니다. 사실 이건 역사적으로 엄청난 특종 뉴스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사건이죠.
근데 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 흥미진진한 크레스투스 폭동 이야기를 쏙 빼놓고 그냥 황제가 유대인들에게 떠나라 명했다라고 무미건조하게 한 줄로 처리했을까요? 이거 역사가로서 최악의 직무유기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사실 그 의도적인 생략이야말로 역사가들이 특정 사실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누가의 기록은 단순한 일기장이 아니거든요. 당대 지식인들과 로마 관리들을 향한 다분히 변증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쓰였습니다.
변증학적 목적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변호하기 위한 의도적인 편집이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폭동을 유발하는 그런 위험한 불온 세력으로 비치는 것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굳이 긁어 부스럽을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군요.
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유대인들에게 불리한 기록을 축소했던 것처럼요. 누가 역시 기독교가 제국의 골칫거리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폭동이라는 그 구체적이고 자극적인 원인은 의도적으로 덮어둔 채 그냥 결과만 서술했다는 통찰이 가능한 거죠.
아, 단순히 몰라서 안 적은 게 아니라 아주 철저한 정치적 계산이 깔린 편집이었군요. 어쨌든 그 거대한 역사의 파도 덕분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정말 최고의 동업자들을 만납니다.
네,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기록을 보니까 아굴라보다 아내인 브리스킬라, 로마식 이름으로는 브리스가라고 하던데 그녀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녀가 로마 시민권자이거나 남편보다 신분이 더 높았을 거라는 분석도 참 흥미로웠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경우죠.
게다가 이 부부는 본도에서 로마로, 고린도로, 그리고 나중에는 에베소로 막 끊임없이 이주할 수 있을 만큼 재정적 여유가 있는 상인이었잖아요.
네. 그들은 고대 사회에서 국경을 넘나들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상당한 재력과 기동성을 갖춘 엘리트 수공업자들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자신들의 거실을 가정교회로 기꺼이 내어줄 만큼 든든한 후원자 역할까지 하니까요.
대단한 사람들이네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을 하나로 묶어준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접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그들의 직업이 같았다는 사실이죠.
아, 직업.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이야기에서 진짜 가장 흥미진진한 지점으로 넘어가는 입구가 바로 여기인 것 같습니다. 1세기 당시의 그 육체노동에 대한 인식 말이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로마 엘리트들은 노동을 어떻게 생각했나요? 제가 키케로 같은 사람들의 글을 보니까 아주 기겁을 하던데요.
로마의 귀족들에게 육체노동은 자유인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돼 노예들이나 하는 아주 천박한 짓이었습니다. 키케로는 대놓고 자유인에게 어울리는 작업장은 단 하나도 없다고 단언했죠.
와, 단 하나도 없다.
심지어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모욕하며 구걸하던 극단적인 철학자들인 키니코스 학파조차도 육체 노동을 하느니 차라리 거지가 되는 편이 철학자의 체면에 맞다고 여길 정도였으니까요.
헐, 노동하느니 거지가 되겠다. 진짜 극단적이네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시각은 완전히 달랐잖아요.
네, 정반대였습니다.
힐렐이나 샴마이 같은 존경받는 랍비들은 율법 연구만큼이나 스스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를 아주 높게 쳤다고 알고 있어요. 바울 역시 철저한 랍비 교육을 받았지만 가업으로 기술을 분명히 배웠을 테고요. 흔히 바울을 텐트 만드는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진짜 우리가 요즘 아는 그 캠핑용 텐트를 만든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로널드 호크 같은 학자들의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킬리키아 지방에서 나는 뻣뻣하고 거친 미넨 염소털로 거대한 천막을 짰을 거라고 상상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엄청 크고 무거운 천막이요.
하지만 그건 끊임없이 도시를 이동해야 했던 바울의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런 천막을 만들려면 배틀 같은 아주 거대한 장비가 필요하니까요.
아하, 들고 다닐 수가 없네요.
네, 오히려 작은 송곳이나 칼, 숫돌 같은 아주 간단한 도구만 있으면 어디서든 작업할 수 있는 가죽 세공업이었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오, 거대한 천막 공장이 아니라 현대의 맞춤형 가죽 공방이나 왜 그 구두 수선집 같은 느낌이네요. 청취자님, 여기서 바울의 일터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죠. 이 가죽 공방이 막 대장관처럼 망치질 소리로 고막을 찢는 그런 시끄러운 곳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가죽을 자르고 구멍을 뚫고 두꺼운 실로 꿰매는 작업은 육체적으로는 되게 고되지만 상대적으로는 매우 조용한 일이었습니다.
조용했다.
네, 그래서 작업자들끼리 하루 종일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능했죠.
아, 바로 그겁니다. 조용히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 고객들, 주로 장거리를 이동하는 무역상들이나 여행자들이 여행용 바방을 고치거나 아주 튼튼한 가죽 신발에 맞추러 공방에 들어옵니다. 주문한 물건이 완성될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럼 그 빈 시간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수다가 시작되겠죠.
네, 당연히 입을 열겠죠.
고대 지중해 사회는 본질적으로 대화와 가십, 그리고 논쟁의 사회였습니다. 플라톤의 대화편을 보면 소크라테스 역시 아테네의 구두장이 시몬의 가게에 맨날 죽치고 앉아서 청년들과 철학, 정치를 논하곤 했거든요.
구두장이 가게에서요?
네. 바울의 가죽 공방도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그곳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동의 공간이 아니라 낯선 이들이 모여서 새로운 철학과 종교를 토론하던 고대 세계의 완벽한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였던 겁니다.
와,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바울이 편지에서 우리가 밤낮으로 일하며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잖아요. 저는 사실 그동안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낮에는 뼈 빠지게 가죽을 꿰매고 밤에 퇴근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열정적으로 막 설교를 했구나 이렇게 상상했거든요.
보통 다들 그렇게 상상하시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노동과 사역이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군요.
전혀 분리되지 않았어요. 가죽을 자르고 고객과 가격을 막 흥정하면서 나누는 그 일상의 대화, 작업대 너머로 눈을 맞추면서 오가는 그 모든 소통의 과정 자체가 사역이었고 메시지 전파의 가장 핵심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1세기 아주 소란스러운 동네 카페나 지식인들이 모이는 코워킹 스페이스 같았다는 거네요. 청취자님들이 매일 아침 출근하시는 아주 평범한 사무실이나 손님을 맞이하는 매장이 곧 바이럴 마케팅의 진원지였던 셈입니다.
맞아요. 상인들은 바울의 사상을 듣고 새 가족 신발과 함께 그 아이디어를 품고 지중해 전역으로 쩍 흩어졌을 테니까요.
진짜 가장 천대받던 그 육체 노동의 공간이 역설적이게도 가장 강력한 사상적 허브가 된 거군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약간 구조적인 문제를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구조적인 문제요?
낮 시간 동안 공방에서 이루어진 그 열띤 대화를 통해서 새롭게 설득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밤이 되면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아, 밤에 모이는 장소요.
이들이 모인 곳이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하지만 고대 로마 도시의 거주 환경을 알면 왜 이들이 그런 작은 형태를 띨 수밖에 없었는지 그 필연성을 확실히 이해하게 됩니다.
고대의 주거 환경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인술라라고 불리는 임대 아파트들이 있었죠. 근데 그 현실이 현대 우리가 사는 아파트와는 진짜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처참했다면서요?
처참하다는 말로도 좀 부족하죠. 인술라는 보통 나무하고 값싼 벽돌로 대충 지어진 고층 건물이었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붕괴하고 화재의 위험은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죠.
오, 너무 무서운데요.
로마의 풍자시인 유베날리스가 매일 밤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에 깨거나 불타는 냉새를 맡아야 한다고 조롱했을 정도니까요.
매일 밤 건물이 무너진다고요? 세상에.
게다가 상하수도 시설은 당연히 1층에만 있었고요. 배관이 없는 고층 거주자들은 밤마다 배설물이 가득 찬 요강을 그냥 창문 밖 거리로 쏟아버렸습니다. 연간 사망률은 무려 50%에 육박하는 아주 끔찍한 위생상태였죠.
와, 길을 걷다가 머리 위로 막 오물이 쏟아질까 봐 늘 불안에 떨어야 했던 도시라니. 아, 상상만 해도 진짜 너무 끔찍하네요.
그렇죠. 결국 그런 빈민들의 거주지를 피해서 1층에 자리 잡은 좀 다소 여유 있는 상인들의 집이 모임 장소가 되었을 겁니다.
아,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디도유스도의 집이나 로마서에 언급된 가이오의 집 같은 곳들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놀라운 나비 효과를 불러온 건축학적 한계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건축학적 한계요?
로마식 주택에서 가장 좋은 방인 식당, 즉 트리클리늄은 사람들이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을 꽉 채워도 9명에서 10명 정도가 한계였죠.
겨우 12명이요?
네. 중앙에 열린 뜰인 아트리움까지 문을 활짝 열고 사람들을 막 억지로 우겨 넣어도 30명, 진짜 많아봐야 40명이 한계였습니다.
잠깐, 그 말은 수백 명이 막 한 공간에 모여서 한 사람의 설교를 듣는 현대의 대형 메가처치 같은 형태가 애초에 물리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했다는 뜻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건물 구조 자체가 대규모 군중 집회를 전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와, 건물의 구조가 종교의 성격을 아예 규정해버린 거네요. 고대 건축물의 그 좁고 답답한 공간적 제약이 사람들로 하여금 반강제적으로 아주 작고 친밀한 소그룹 단위로 나뉘어 모이게 만든 거잖아요.
그 지점을 아주 제대로 보셨네요.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너희가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씩 돌아가면서요?
네, 각자가 돌아가면서 발언하고 토론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이 아주 역동적이고 수평적인 상호작용은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절대 불가능하죠.
오직 30명 남짓 모인 좁은 거실에서 서로 막 무릎이 닿을 듯이 가까운 친밀함 속에서만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아, 그럼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비좁은 공간이 오히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진짜 커뮤니티를 탄생시킨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좁은 곳에서 시작된 운동이 고린도 전역으로 진짜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심지어 유대인 회당장 그리스보마저 개종하는 등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잖아요. 당연히 기존 기득권층의 분노가 극에 달했을 텐데요. 결국 이 갈등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재판으로 이어지죠.
네, 유대인 무리가 바울을 덥석 붙잡아 베마라고 불리는 심판관의 자리 앞부분으로 끌고 갑니다. 여기서 로마 역사의 아주 중요한 퍼즐 조각이 하나 등장하죠.
퍼즐 조각이요?
당시 아카이아 지역의 총독은 갈리오였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의 친형이었고요. 본명은 마르쿠스 안나에우스 노바투스였던 인물입니다.
제가 진짜 이 부분에서 완전히 소름이 돋았는데요. 이 갈리오가 고린도에 머문 기간이 정확히 역사 기록에 남아있다면서요.
네, 델포이에서 발견된 비문에 따르면요. 갈리오는 서기 51년 7월에 부임했습니다. 하지만 심한 열병 같은 건강상의 이유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아주 고독하게 고린도를 떠났죠.
서기 51년 7월이요? 와, 연도와 달이 정확히 특정되다뇨. 청취자님들,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구글도 없고 뭐 참고문헌을 막 뒤질 도서관도 변변치 않았을 1세기에 작성된 문서가 서기 49년의 유대인 추방령부터 51년 갈리오 총독의 그 짧은 재임 기간까지 고고학적 지표들과 이렇게 오차 없이 맞아떨어진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로마법 전문가 셔윌 화이트가 왜 사도행전의 그 정확성에 감탄했는지 너무 잘 알겠네요. 이건 뭐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완전히 생생한 다큐멘터리잖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단순히 날짜가 맞아서가 아니라요. 그 기록이 당시의 팽팽한 긴장감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죠.
긴장감이요?
네. 당시 식량 부족으로 폭동의 기운이 막 감돌고 정치적 압박이 극에 달하던 시기였습니다. 폭이 무려 150m, 약 500피트에 달했던 그 거대한 심판대인 베마 앞에 홀로 선 바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50m짜리 심판대요? 와, 위협감이 장난 아니었겠네요.
성난 군중의 함성과 그 거대한 제국의 권력 앞에서 그가 얼마나 뼈저린 압박감을 느꼈겠습니까?
아, 그제야 사도행전 18장에서 바울이 밤의 환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대목이 완전히 다르게 읽히네요.
어떻게 다르게 읽히시나요?
저는 예전엔 그저 종교적인 어떤 흔한 위로의 멘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신이 나타나서 첫마디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했다는 건 바울이 그 거대한 로마 법정과 성난 폭도들 앞에서 육체적으로 얼마나 극심한 공포에 질려 있었는지를 역설적으로 직면하는 거네요.
야, 아주 훌륭한 통찰입니다. 이 거대한 역사의 톱니바퀴 1을 한번 보세요. 글라우디오 황제의 이탈리안의 유대인 추방 칙령, 고린도라는 신흥 상업도시의 그 역동적 인프라, 아굴라 부부와의 필연적 만남, 좁은 임대 아파트의 건축적 구조, 그리고 총독 갈리오의 아주 짧은 부임까지.
와, 이 모든 요소가 놀랍도록 정확히 탁탁 맞물려 돌아가네요.
네, 이 모든 게 맞물려서 고린도라는 무대 위에서 기독교의 아주 폭발적인 확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청취자님, 오늘 저희가 탐구한 이 고대 도시의 이야기가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인류의 역사를 영원히 바꿔놓은 이 거대한 지식과 신앙의 전파는 권력자들의 아주 번듯한 대리석 강연장이나 화려하고 엄숙한 사원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네, 먼지 날리는 길거리, 매춘부와 거친 선원들이 막 오가는 항구, 위에서 언제 오물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 냄새나는 임대아파트에서 시작되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흥정과 토론이 오가며 망치질 소리가 들리던 그 작은 가죽 공방에서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늘 화려하고 높은 곳을 향해 있지만요. 정작 세상을 뒤집는 진짜 혁명은 이처럼 가장 낮고 소란스러우며 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땀방울 속에서 조용히 뿌리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역사는 확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님, 만약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하는 약간 지루한 사무실, 아니면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떠는 작은 휴게실, 혹은 손님과 막 끊임없이 대화해야 하는 동네 작은 카페가 있다면요. 어쩌면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가 퍼져나가는 21세기의 고린도 가죽 공방일지도 모릅니다.
네, 정말 그럴 수 있죠.
오늘날 우리는 세상을 바꿀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뭔가 실리콘밸리의 거대한 통유리 회의실이나 뭐 스위스 다보스 같은 글로벌 포럼의 연단에서 탁 나올 것이라 막연히 기대하잖아요. 하지만 1세기 고린도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실이 하나 있다면요. 지금 이 순간 인류의 다음 시대를 열어줬을 가장 혁명적인 아이디어는 세상의 주목을 전혀 받지 못하는 어느 허름하고 시끄러운 현대판 가죽공방 구석에서 이름 모를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맹렬하게 자라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네요.
여러분의 삶 속에 자리 잡은 가죽공방은 지금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곳에선 지금 어떤 대화가 오가고 있나요?
오늘 심층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위대한 역사의 단서를 발견하는 그 호기심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